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믿음으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저의 옛날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되게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한 사회생활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고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별로 특별한 일들이 없었는데요. 그냥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서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고 그 어려움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가졌던 것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찬양과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믿고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유리쌤이 14장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처럼 이동하는 것과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멸하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명쌤이 1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뒤로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제가 14장 23절과 24절을 보명쌤이 1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다 건너기 전까지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모세가 말씀한 것이 성취됨을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4장 26절과 27절을 유리쌤이 14장 28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4장 30절을 유리쌤이 14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조금 전까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후에 어떻게 말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광야가 아무리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유하며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1절을, 제가 15장 2절을, 유리쌤이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홍해에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5장 6절을, 제가 15장 7절을, 보명쌤이 1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으로 원수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9절을, 유리쌤이 15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을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고 멸하여 자기 마음을 채우려 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북조선의 신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도 속히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유리쌤이 15장 12절과 1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원수들의 유혹과 공격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을, 유리쌤이 1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같은 열방의 백성들이 홍해 사건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팔과 능력이 큰 것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나요?
두려워서 떨고 놀라워서 낙담하며 돌같이 고요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미양쌤이 1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며 하나님의 처소와 성소로 예비하시고 세우셔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큰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베푸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승리의 보증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5장 19절을, 제가 15장 20절을, 보명쌤이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해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과 같이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을, 유리쌤이 15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를 지나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마실 물이 없는 걸 알고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 얼마 전 홍해에서 드렸던 감격적인 찬양과 영광스러운 고백을 잊어버렸습니다. 찬양이 쓰디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잊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잠깐의 목마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군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유리쌤이 15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직면하자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어떤 문제가 주어지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법도와 규례를 정하고 시험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악한 영들의 시험과 같이 신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또한 어디로도 인도하실까요?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삶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과 같은 안식처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나 어려움에 있었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긴 하였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여 마라의 쓴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깨닫고 그 기회에 하나님이 저와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저는 오늘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저의 그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제가 북조선 땅에서 여기 한국에 왔는데 그 예전에 어려움과 그 고통받던 그런 것들을 잊고 한국의 좋은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제가 못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제 삶에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지난 시간과 그런 것들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유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사랑함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함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속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걸까요?
대표적으로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등등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모두 소유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믿음이 있고 업고를 떠나서 성숙한 인간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의 무게와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많은 소유가 원인이 되어서 더 크게 불행해진 일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소유함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소유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알고 있는 바를 현실에서 실현시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것과 그 내용을 실현시킬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여름에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다고 해도 오염된 구정물이나 위험한 염산과 같은 액체 등은 절대로 마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물과 생김새가 동일한 액체라고 해도 그것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 준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갈증이 심해도 그러한 액체나 구정물은 먹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갈증의 문제를 참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염된 물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난 건강하니까 먹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것 조금 먹는다고 별일이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오염된 물에 대한 위험성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믿음이 갈증을 참을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잘못된 물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자랑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믿음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군요.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가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가 능력이란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 속에 나타나는 순종의 능력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한 것이고요. 세상적인 강함을 자랑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그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용할 때를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런 말을 하면 기도하다가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고침받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을 능력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만을 능력이다라고 여기면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되는 건가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핵심 사항인 믿음에 합당한 태도, 즉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 말할 때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론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죄악된 삶이 믿음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돼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만을 능력의 전부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타고나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도 능력을 향한 사람이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일 테니까요.
맞아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크게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상태로 삶의 태도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만드셨잖아요. 광야에서 삶을 통해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해서 삶의 태도가 변화되도록 만드신 것이고요.
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핵심은 은사와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한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일이 생긴다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겸손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변화되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능력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자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고린도전서의 말씀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능력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랑하느냐가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배워주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배워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러 은사에 대해 말하다가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사랑의 중요성을 알려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만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조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십니까? 이웃과 동료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랑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야 할 것이고 사랑의 정도에 대한 자신 있게 깊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면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와 같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군요. 또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 같고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다면 겉으로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사랑이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을 해야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에 대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선한 일이나 특별한 일을 행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에 대해 사랑을 가진 상태에서 아주 작은 섬김과 나눔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 중 한 가지는 상대를 위해 자기 희생을 각오한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고 요청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섬김이 신자가 보여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쪽 뺨을 맞으면 그 사람이 화가 풀리도록 계속 맞아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누구와 내 것을 빼앗으려 하면 더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에겐 거절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요구와 요청을 다 들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형과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확실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을 지혜롭게 분별하시면서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야 할 우리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과 일반적인 섬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행할수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의 희생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리기보다는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참다운 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며 사랑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사랑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반응임을 마음에 담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오늘 옛 시간을 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대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었어요. 북조선에서 성황당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어떤 신도 믿지 마라 하는 그 내용으로 만든 연극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당의 주장을 따르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을 맞을 수가 있냐. 맞받아 쳐야지.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좀 군대가 엄청 엄격하고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집단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조선은 날씨가 많이 춥곤 한데 그때 같이 경계근무, 보초근무 나갔다가 제가 이렇게 발이 너무 시려서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제 발을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넣는 거예요. 참 그때 그 사람 그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을 지금도 오늘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물론 춥거든요. 추운데 그렇게 뜨거운 배를 내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정말 북조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뺨을 때리면 맞받아 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도 더 사랑을 행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은 자매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제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사랑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이 참 그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혁님이 북조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북조선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다 보니 사실 그곳에서는 엄마랑 아버지한테서조차도 사랑해, 뭐 사랑 이런 단어를 들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그렇게 막 반갑게 뭔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북조선에서도 잘 표현하고 참 사랑의 힘이 정말 크잖아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세은 자매님 나눔을 들으면서 북조선에서 있던 그런 추억들이 또 떠오르는데요. 북조선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거창한 거거든요.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하기에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빛나
Cheers.